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제가 2년 반 동안 거의 매번 설교 때마다 그토록 외쳤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짜 있죠?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사망도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이 드디어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의 이 땅과 하늘은 사망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여기는 그게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 땅은 이제 곧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속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이런 구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땅과 많은 시인들이 그렇게 감탄 속에 노래했던 저 청명한 하늘이 다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믿겨지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 땅과 이 하늘에 대한 기대를, 미련을 전체로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시켜서 오래오래 유지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많은 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죠.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그랬으니까요. 분명 교회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러한 노력을 명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정화하고 변화시켜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라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은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탄생한 이래 수천 년 동안 교회의 표어로 가장 많이 애용된 게 뭐예요? 성도들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세상을 바꾸자예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그런 표어가 교회 간판 옆에 다 걸려 있었는데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됐나요? 진짜 그렇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이 기독교인들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안 됐다는 게 지금 여실히 증명되어지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잘 살아내면 정말 세상은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될까요? 멀리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그 왼수들이 진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잘 내가 살아냈더니 감동받고 변화되던가요? 더 난리죠. 이거 완전히 밟아 죽여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워지는 삶을 살면은 나를 더 밟는 게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지금요. 봐라, 악은 어떤 것인지, 봐라,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을 증명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잘 살아내면 세상이 감동을 받아서 변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인 노아가 살던 시대에 세상 전체를 그냥 물로 싹 몰살시켜버린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닙니까? 의인인 노아를 오래오래 살게 해서 이 노아의 삶으로 말미암아 딴 사람들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시면 되잖아요. 그때는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계속 놔두시면 될걸 왜 노아와 여덟 식구만 빼고 싹 다 죽여버리냔 말이죠. 그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사단의 원리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인 거예요. 악의 유기체, 이 세상은. 하나님은 그 세상을 성도의 삶을 통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단의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불가능한 세상인지를 폭로시켜서 심판의 근거를 마련해서 그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 성도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세상은 성도가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삶으로 권고를 해도 콧방귀도 안 끼더라. 이걸 증명해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통하여 증명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해화동 뒷골목에서 조선족 노동자였던, 근로자였던 김원섭 씨가 얼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은 참 조용하고 말이 없는 분이셨대요. 근데 몇 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했는데 딴 사람 임금은 다 주고 그 사람 임금만 안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도록 일은 했는데 돈은 못 받았죠. 먹을 게 없어서 며칠씩 굶는 게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그날도 이틀째 굶고 그 연동교회인가요? 어디에서 있었던 그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틀을 굶은 데다가 한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추우니까 이분이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119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지금 힘이 없어서 걸어가지 못하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했어요. 112에 전화했어요. 경찰차 좀 보내달라고. 나 지금 굶어서 힘이 없어서 걷질 못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경찰차 한 대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거절당했어요. 죽었어요. 그 공중전화 박스 안에 전화번호부 있죠? 거기다가 그분이 눈물과 함께 쓴 글이 나중에 발견됐어요. 어머니,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그 중국은 얼마나 추울까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일 때문에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본물처럼 터졌죠. 외국인 노동자들 차별 대우하지 말고 우리 정당하게 대우해주자. 그리고 재외동포법 개정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었다고요. 곧 바뀔 줄 알았죠. 근데 지금 더 심해졌어요. 그게 세상의 악이라니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들 울분을 토하시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혹시 업주의 입장에서 다른 외국인들을 부리고 있는 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을 진짜 인간적으로 잘 대우해주고 계십니까? 안 변해요. 더 심해져갖고요. 매년 조선족 동포만 100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돈 못 받고 쫓겨나가지고요. 매년 더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빚 얻어서 여기 왔는데 돈은 못 받고 다시 중국 갈래니까 차비도 없고 가면 거지되니까 그냥 여기서 얼어 죽고 자살하는 거예요. 분신 자살하고 목 매달아 죽고. 어떤 사람들은 불법으로 들어왔으니까 지문 조회해도 신원이 안 나오니까 이게 누군지도 몰라. 그냥 변사자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안 변해요. 예전에 칠수와 만수라는 영국이 있었잖아요. 두 가난한 간판쟁이들의 삶. 얼마나 힘든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소주 한 병 갖고 자기들이 그리던 어떤 건물 옥상의 그 광고판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죠, 둘이서. 칠수와 만수가. 야, 그 아래에 있는 높은 놈들아, 부자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왜 너희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그렇게 억지로 우리를 이렇게 부리는 거야? 막 외쳐요. 그러다가 결국 한 사람은 떨어져서 자살해 죽고 한 사람은 경찰에 끌려가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냥 연극 한 편에 나타나 있는 단순한 허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이렇게 문화 속에서도 계속 고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당시의 세상살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세상을 고발한 거예요. 근데 변했나요? 많이 울었어요, 사람들이 그 연극을 보고. 그래,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들. 우리가 나서서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교회는 수천억 원씩 들여갖고 예배당을 지면서 바로 그 밑에서 홈리스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 앞에서 오줌 눕고 거기서 자면 냄새 난다고 철조망을 치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은 남겨둘 이유가 없대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 태워버릴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심판하셔서 불로 소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선물해 주실 거예요. 옛것들은 모두 사라질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옛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옛것들을 놓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것 아래에 태어나서 옛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놓아가는 훈련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거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것들은 옛것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옛것이 아닌 새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해 아래 새것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그런단 말이에요. 해 아래 새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이 이 세상 것을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붙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악인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 보십시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부 악 아래서 태어나서 악의 원리로 순환되어져 가는 것들 뿐이지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거예요.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그러니까 자꾸 놓아라, 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보세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보전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들이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가는지 쭉 나오죠? 그거요. 놓는 거예요. 자꾸 놓는 거. 계시록 6장 12절 보세요. 내가 보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누구예요? 땅의 것들을 추구하던 자들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거죠. 힘을 소유한 자들. 그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렇게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손이 그 옛것에 꽉 붙어 있으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노라는 거예요. 이거 탈 때 너희들 함께 타지 않도록 이거 노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Come out my people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그리고 그 죄의 원리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업적들과 역사는 종국에는 불과 같은 시련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의 것들에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만 내 해골을 이 애굽 땅에서 꺼내다가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주라 이렇게 유언했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라고요. 해골조차도 나는 여기에 머무르는 게 싫어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심판의 불은 죄를 향해서 마치 자석처럼 끌려서 그 위에 쏟아진다고요. 심판의 불은 죄가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서 자석처럼 끌려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불을 맞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뿐이죠. 그런데 모든 이들이 다 죄 속에서 태어나요. 모든 이들은 다 그렇게 불로 태워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무리를 택하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안전하게 넣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마치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렇게 품고 그리고 그 저주의 물을 다 맞아서 방주가 대신 죽은 것처럼 그 진노의 불을 쏟아서 예수를 죽여버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될 자리인데 예수가 우리를 품에 안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맞아야 할 그 진노의 불을 내가 다 맞았다. 내 아들이 다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자유야.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게 good news, 복음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죄의 오염과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심판의 불, 진노의 불은 그런 오염과 부패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니까요. 와서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진노의 불이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이 오염과 부패를 이 땅에서 닦아 가셔야 되겠죠. 그거 빨리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오염과 부패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불시험이라는 것들이 닥치는 거예요. 작은 불시험, 불시련들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에 전부 타버릴 그곳에서 내 자식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미리 이 땅에서 조금씩 조금씩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고난, 시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거나 아니면 가짜예요. 예수님만 그 불을 피할 수 있어요. 그분만 완벽하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불시험, 고난은 우리가 죄를 그치게 하는 방법이요,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어떨 때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쓰십니까? 눈알이 빠지게 울었을 때, 우리 목사의 이 언변에 감격해서 돌아갈 때, 아 은혜 받았어 이러고 하죠.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은혜가 뭐라 그래요?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 은혜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 은혜 받았어요. 그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엉뚱하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오면 꼭 은혜 받았대. 울면 은혜 받았대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옛 것들이 다 멸해지고 새 것들의 세상이 오게 되는데 그 새 세상은 지금의 이 옛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곳이다라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서 35장 4절 보세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이 땅과 올 세상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것들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기루처럼 아니야 여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정체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서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물론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그냥 물질적인 해석만 해서는 안 되죠. 다음 주에 제가 영적인 해석을 곁들여서 설명해 드릴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갈 곳은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눈물, 탄식이 없는 곳. 그 슬픔과 눈물, 탄식, 사망은 다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거긴 죄가 없어요. 여러분 왜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럼 거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어떻게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슬픔, 눈물, 탄식,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는 억지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어놨는데 딴 놈이 들어가서 먹고 딴 놈이 들어가서 살고 이런 것도 없고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불쌍하게 얼어 죽는 김원섭 같은 사람도 없고 칠수와 만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식으로 오게 될 것인가? 제가 서두에 옛 하늘과 옛 땅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분명 본문 말씀에도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옛 하늘과 옛 땅이 전부 소멸되고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우주가 창조될 것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대 신학은 완전 소멸설과 갱신설, 소멸론과 갱신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멸론, 소멸설은 지금의 이 땅과 하늘은 모두 사라져버릴 거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소멸론이에요. 갱신론은 지금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오는데 이 새 세상과 옛 세상은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갱신이라고 해서 지금 세상 것들을 조금 고쳐 쓴다는 말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루터교 신학자들은 옛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죠. 완전 소멸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옛 하늘과 옛 땅은 완전히 사라져버릴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옛 땅과 옛 하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연속적인 면이 전혀 없는 그런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나 루이스 볼콥이나 안토니 후쿠마 또 필립 휴즈 같은 분들을 비롯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갱신설을 지지하고 있어요. 조금 의외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갱신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의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쓰여진 그 새것이라는 그 단어가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것에 주목을 한다고요? 실제로 헬라어 네오스는 뉴죠. 그게 시간과 기원에 있어서 전혀 새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네오스는. 근데 카이노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쓰인 그 새것 카이노스는 본성이나 질에 있어서 새롭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본문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등장하는 우라논 카이논 카이겐 카이넨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하늘과 땅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우주의 출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주와 동질이 돼 영화롭게 갱신된 우주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완전 소멸 이론보다도 갱신 이론을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바울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보세요.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시면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래요. 필립스 번역은 이 23절에 기다리다 에페크 데코 마이를 발꿈치를 들고 기다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아주 참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주 처절한 표현이죠. 피조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발꿈치를 들고 초조하게 처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페크 데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그렇게 간절하게 학수고대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렇게 피조물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구속을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피조물들이 모두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모든 부패에서 이제 자유케 되어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꿈치를 들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될 거면 왜 피조물들이 발꿈치를 들고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겠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은 절대 이 피조물들이 전부 소멸되고 전혀 다른 새 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갱신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의 우주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연속성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신자들의 부활한 육체를 생각해보면 유추론적 접근을 해보면 분명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우주와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인간은 육체를 입고 부활할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육신은 지금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요. 달라야죠.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나가 부활을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존재가 부활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무관한 다른 존재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육체는 지금의 나와 연속성이 있는 육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인종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추적 방법을 통해서 볼 때 새하늘과 새 땅도 이 우주와 전혀 다른 종류가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새롭게 변한 땅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이 땅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불연속성을 함께 가진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갱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완전 소멸 이론을 거부하는 이유는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우주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이 땅이 사단의 방해로 완전하게 소멸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땅이 된다면 그러면 결국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단이 하나님께 승리를 거두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완전한 소멸 이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사단이 현재의 우주와 창조 질서를 치명적으로 부패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현재의 창조 세계는 치유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으며 하나님도 이 병든 우주를 어떻게 다루실 수가 없어서 결국 완전히 소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결국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방해한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갱신론자들은 그와 정반대로 사단이 그토록 부패시키려고 힘썼던 바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사단의 악한 음모의 결과들을 이 땅에서부터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없애버린다면 그건 사단이 성공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만유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죠.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을 그냥 어떻게 잘 고쳐가지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은 마이클 잭슨이 살던 집 주고 일도 개뿔이나 한 것도 없는 사람은 저기 판잣집 옆에 있는 판잣집에다가 개털 모자 하나 주고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새 것일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연속선상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죠? 네. 에베소서 1장 8절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 에나케 팔라요. 재통일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에나가 다시란 뜻이니까. 재통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에나케 팔라요. 재통일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어그러지고 왜곡된 것들이 어그러진 질서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 그게 에나케 팔라요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우주와 전혀 다른 우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 현재의 우주가 영화롭고 새롭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갱신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서나 계시록에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진다는 구절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죄악과 어둠을 상징하는 바다가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의 상태가 되듯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훼손되고 어그러진 옛 땅의 삶의 원리와 질서 그리고 그것들이 그 원리가 토해낸 역사가 완전히 물러간다라는 의미에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진다, 불에 탄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죄와 죄의 산물들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불에 탄다, 소멸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릴 어떤 요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곳은 지금처럼 자연계가 있고 문화가 있으며 육체를 지닌 자들이 누릴 만한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란의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볼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재의 생활 중에서 인간 존재를 자유케 하는데 공헌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새 땅에 그대로 유지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뭐 그 말을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갱신론자들은 그렇게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구름 타고 신선처럼 너풀너풀 날아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과 연속선상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좋죠.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 하나 올리고 300년 막 다리 한쪽 올리면서 500년 막 이렇게 가면 거길 왜 가요 도대체. 육체를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거길 왜 가냐 말이에요. 저도 그 갱신론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과 피조물을 성령으로 묶으셨어요. 성령으로 묶으셔서 인간이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도록 하셨죠. 성령의 역할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물을 통일시키시고 그 만물을 실핏줄처럼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키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유기체인 것처럼 그게 성령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머리인 인간이 타락을 하는 바람에 이 전체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죠. 성령 안에서 통일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마치 어떤 핏줄에다가 독을 한 방울 딱 넣으면 전체가 감염되는 것처럼 그래서 전체가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전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땅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버리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식물들이 뭐 길을 인도해줬나요? 뭘 했어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돼버렸어요. 바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졌던 걸 다시 회복시켜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단이 타락시켜놓은 그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에나케팔라이오, 재통일시켜놓은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세상, 다시는 죄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훼손될 수 없는 그 세상,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들만 존재하는 그곳,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천상의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 천사들이 다시 타락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도 타락한 천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천사들이 또 타락하지 말란 보장이 있어요? 어떻게 안심하고 거기 갈까요, 우리가? 그게 하나의 성경에서 발견되는 원리인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한 피조물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절대 타락할 수 없다라는 하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타락하면서 야 가자 했을 때 따라간 놈들은 전부 타락한 거고 안 따라간 자들은 시험을 이긴 자들이란 말이죠. 그 자들은 절대 타락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상태로 되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타락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죠. 아 그런 거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더럽지 않아요? 너무 억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근데 그 억지를 하나님이 벌도 안 하시고 그냥 놔두시고 오히려 그 억지에게 나를 당하게 만들으세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죠. 그 죄가 없는, 죄가 토해내놓는 그런 열매들이 없는 그곳에 빨리 가야죠. 그래서 열심히 이 땅에서 졸업학점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야 빨리빨리 데리고 가실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졸업학점 채우고 빨리빨리 가야죠. 여기 뭘 이렇게 오래 있으시려고 그래요, 자꾸. 지금까지 소멸론이 무엇이고 갱신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소멸론이 맞느냐 갱신론이 맞느냐를 구분해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완전히 다른 거면 어떻고 연속성을 가진 갱신된 거면 어때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그곳에는 죄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죄가 소멸되고 그 죄의 열매로 주어진 사망과 그 사망의 증상들인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다 사라진 그런 순결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갱신된 것이든 소멸된 것이든 어쨌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갱신론에 의한 새하늘과 새 땅이든 소멸론에 의한 새하늘과 새 땅이든 지금 죄의 원리인 힘의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 전혀 상관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니까요. 그것은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서 남의 유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십자가의 원리로 살게 되는 곳이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죄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 밑에서 새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그 삶의 원리를 연습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옛 하늘과 옛 땅 아래에 있는 이 삶의 원리가 얼마나 악하며 더럽고 억지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배우고 이 이성 안에서 놓아가는 거예요. 자꾸 여기는 아니구나, 이건 아니잖아. 아셨죠? 그거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고난과 함께 여러분에게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옛 하늘과 옛 땅에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새로운 피조물들을 이미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그 삶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었잖아요.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근데 새 것들이 나타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새 것으로 살게 될 새 사람들이 벌써 이 땅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의 원리를 지금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만을 위하여 힘의 원리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원리로 사는 그 새 사람의 연습을 이 땅에서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해야 할 것은 소멸이냐 갱신이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거예요. 분명 새하늘과 새 땅은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명확히 봤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느라 정작 중요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줍지 않은 신비, 기적, 기복 이런 걸 쫓아가면 이 보이지 않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을 잃게 된다고요. 이런 걸 쫓아가지 마세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소망을 이런 것들이 자꾸 희석시켜버린다니까요.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너무 달콤하니까 복 주는데, 경고쳐 주는데, 은리가 금리로 변하는데 안 기쁘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자꾸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해 아래 새 것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새 것들이 옛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돼요? 어느덧 아니죠. 다음 주에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살며 연습하며 훈련할 수 있는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갖고 있는 그 영적 의미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